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또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4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이른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저 화면에 제가 그 사진방에 하나 올리는 글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같이 나오죠. 예. 사진방에 있을 때 보십시오. 거기에 고린도전서를 올려놨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이 본문을,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땐 텔레비전 세대, 우리도 텔레비전 세대이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 세대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현상을 보고 그 사진 혹은 그 하나에 집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이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떨 거냐 하는 거죠. 여기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그게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익숙해다 보니까 성경도 되면 그 본문 그 자체에만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단 말이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문맥을 한번 넓혀보는 조금 넓혀보아서 아 과연 이 말을 그렇게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주보에 이제 소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성경은 제가 한번 홈페이지 올려놨는데. 사진방이 없습니까? 예. 홈페이지 알고 사진방이 있습니까? 화면 두 개를 캡처해가지고 올려놔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그 주보에 표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시그마 표시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고 위에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간쯤 오고 그 다음 다시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그 이 성경을 보는 방식에서 글을 쓰는 방식이란 거죠. 그럼 제가 조금 더 확대하면 뭐냐 하면 지금 소개한 그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견해인데 여기에 보면 성경 자 고린도전서라는 것이 한 15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긴 논문이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문제를 다루고 있죠. 가정에서의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의 재물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와 또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논문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다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본 부활, 지난 주간에 본 부활의 기울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 본문을 보시면, 저 글을 보시면, 벨리라는 사람의 견해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11장 2절부터 14장 30, 40절까지가 하나의 논문,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의 얘기인데, 그 하나의 얘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런 형태의 글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 논문 전체에서는 제일 안으로 들어간 거 있죠? 사랑의 창가. 이 자체를 이제 제일 중요한 논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장 31절부터 해서 14장 1절까지 해서 저걸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듣고 앞에 이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인도할 때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예언하는 여자와 남자의 얘기가 11장이 다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 지금 어디 봅니까? 4.7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갔습니까? 저 가운데 있는 얘기가 한참 얘기하다가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논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얘기를 한참 하고 다시 4.7에 와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 이 유명한 이 말은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쫙 그 문제를 제일 처음에 조금 다루었습니다. 다루다가 다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만찬 문제가 막 논쟁이 나오죠. 빨리 먹으라 하고 늦게 먹고 뭐 그렇게 막 다툼이 얘기하는 등장합니다. 거기서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회 안에 은사 문제가 나오죠. 여러 은사의 문제를 갖고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몸을 비유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결정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랑의 좋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신령한 은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14장의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이름과 방언이라는 이 문제가 결국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 4.1 보십시오. 예언의 문제가 제일 처음 여자들의 문제에서 시작했고 다시 4.6에 와서 14장에서 다시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이제 예언과 방언의 문제와 함께 등장한 것이 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 얘기가 이제 4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이제 하나의 단락이라고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라고 본다면 가운데 있는 사랑의 창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최고의 얘기고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쫙 와가지고 이까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얘기와 마지막 얘기가 이제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4.1 그 다음에 4.7 요 두 가지의 얘기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얘기에서 그 여자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 구성을 보면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진짜 구도 속에서 요 얘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시작합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보겠습니다. 요 본문은 한번 잠깐 읽어가는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그렇죠. 11장 2절. 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은 항상 얘기를 시작하면서 칭찬을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여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다시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일단 이 얘기를 읽을 때 뭔가 아, 남자와 여자에는 뭔가 좀 그늘 수 없는 뭔가 있다 한 느낌을 갖죠. 왜냐하면 머리랑 거미가 머리는 보통 뭐,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는 뭐죠? 두개골을 머리라 하고 근데 여기서 두개골을 마음을 둔 건 아닌 것 같고 머리는 보통 뭡니까? 지배하는 권위 같은 걸 말하죠. 어떤 사람 머리라 혹은 또 머리라 하면 원천 뭐에서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이 본문을 읽으면 뭔가 머리라는 표현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어쨌든 여자가 남자보다도 좀 뭔가 낮은 느낌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집에 복종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얘기는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걸 지배가 복종의 문제로 본다면 가장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만약에 지배와 복종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예, 네, 그게 뭐 그 예.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머리라는 것이 어떤 높음, 지배 이런 어떤 의미를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뭘 마음도 지배하고 이런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우리가 틈을 잘 보는 거죠. 아, 처음에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얘기에 바울이 전개해 가는 걸 보면 우리가 말하는 머리란 의미와는 다른 비유적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런 얘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의 머리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4절부터 계속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7절을 조금 두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보통 뭐 보는 장면이에요? 전주교 가톨릭 예배에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있죠. 그런데 안 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대부분 쓰고 있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머리 많이 쓰는 것? 뭐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머리에 이 어떤 사람은 진짜 눈만 딱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머리에 쓰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슬람의 차도르나 혹은 가톨릭에서 예배의 풍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46에 보면 뭐한 장면입니까? 기도나 예언의 문제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나 예언을 합니다. 아, 예언은 여러분 예언은 굉장히 좀 현대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구약 성경 그대로 또 예언자들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뭐, 야, 내 예언 기도한다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딱 뭐, 앞으로 뭐가 되겠네 뭐 과학자가 되겠네 나중에 과학자가 아니고 엉뚱한 게 하고 아, 넌 반드시 목사가 된다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다가 엉망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예언은 없습니다. 요 예언도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얘기와 잘 풀어가는 어떤 은사들을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아쉬운 것은 이 구체적인 예언의 형태가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해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비연기 좋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언기도 해가지고 꼬나라 해가지고 불 놓고 막, 뭐 엉뚱한 아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에도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그 시대와 함께 씨름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는 아직까지 신학이란 것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요즘, 아, 난 예언 받았다. 뭐,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언의 문제는 일단 어렵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예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예언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자에게는 뭘 하라는 겁니까? 머리에 뭘 써라. 그렇죠? 뭐라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쓰는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중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이런 것이 많고 사실상 유대교회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그 쓰는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나 서양 전통에는 이제 이 머리에 뭘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겠죠.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일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율법이나 이런 사회적인 규율들이 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그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여전히 유대 전통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성경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머리를 가리는데 그리스 전통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하고 생활하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스의 남자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머리에 뭐 쓰고 말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 이슬람 사람들 보시죠. 머리에 쓴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들부터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치 목숨처럼 주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 그런 데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그냥 예언도 하지 말고 예언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거 성경에서 그렇지만 여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 흐름을 위해서 머리에 그 사람들이 이것이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에 그것을 쓰라 하는 것이 이 얘기가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여자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의 머리를 그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뭡니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게 뭐 욕되게 됩니까? 회원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우리가 뭐 예언하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 머리에 여자들이 꼭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것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민 것과 같다. 이 수염을 해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것 같다. 밀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행위는 그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인데 만약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를 밀어버리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스럽다면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이건 머리를 밀라는 것이 아니고 정그릇하면 막 이런 약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막 그렇게 쓰기 싫다면 밀으라. 그러나 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깎아버려라는 식인데 깎으라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걸 통해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그런 식으로 뭡니까 과시하려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여성 예언자는 사역을 계속하라. 교회는 여성 예언자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예언할 때 그러나 머리를 좀 가려다오. 그래야 교인들이 여러분이 예언할 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제가 그 베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분을 쓰지 않고 하면 성적인 어떤 유혹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다 싶지만 하여튼 그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함으로써 그들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얘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우상제물도 그렇죠. 우상제물을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그것을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마라.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사례비를 그 교회가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거절하는 것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문제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 본문의 6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그까지입니다. 성경의 해석 가운데서 제일 많이 논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본문이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소개할 수도 없고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읽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다시 도죠. 하나님 형성 인간입니다. 머리를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옥을 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10절도 특별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지? 여자는 천사도를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 표를 드리라.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 본문은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기사를 갖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울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다시 어떤 차별과 차이를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예, 접어두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게 바울의 글쓰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앞에 이만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입니까? 반전으로 갑니다. 그러나로 갑니다. 근데 사실상 앞에 6절부터 7절은 앞에 있는 얘기와 또 다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다음 여자가 좀 낮은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시 11절에 보면 뭐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그것을 반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울의 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도 다시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본문이 바울의 글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식으로 이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냐 물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고 있죠. 그 다음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본성은 도대체 뭡니까? 남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이 본성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따지고 싶으니까 16절에 다짐하라고 얘기하지. 이건 이제 로마서 표현입니다. 로마서 형태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 따지고 사는 게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따지고 싶고 그 따지고 싶을 때는 따져야 하는데 이 정도로 하고 갔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데는 이렇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시 처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판단해보라. 여자가 무엇을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당이라고 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비상한데 본성 문제는 아마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2절에 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머리가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을 통해서 또 이런 약간의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따은 머리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배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쟁을 해도 그냥 내가 그냥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언과 기도는 개인 기도와 예언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로 나와서 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설교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죠. 다만 여성은 제발 이치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리를 가리는 거죠.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예배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 벨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머리털이 그들로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 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제시하는 개결들이 싫어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그렇다면 머리를 그냥 자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서 이 성경은 우리로 여자가 머리를 공개적으로 노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유혹의 문제로 간주하는 그런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다고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베일리라는 사람이 중동에서 지금 이 책이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를 이분이 47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학자이면서도 그곳에 살면서 모든 풍습을 다 연구했는데 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마 머리가 뭔가 유혹의 문제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여성들이 자유롭고 또 일본에서 자유를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 승만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은사의 문제에 마찬가지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승만찬에도 먼저 온 사람이 빨리 먹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야 함께 예배를 하나님의 성만찬에서 친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은사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은사를 서로 자랑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체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의 문제와 방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은사였음 보이죠. 왜냐하면 방언하면 뭡니까? 아주 신비롭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방언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예언이죠. 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더 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너희를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보다도 예언을 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그냥 사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의 예언들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교회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게 이제 늘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도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건을 안 쓰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원리를 따라서 교회 유익의 문제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수건을 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게 14장 43절부터 옵니다. 자, 14장 43절부터 40절에 보면, 33과 34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품위와 질서의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왔고 지금 이 문제에서 여성들의 교회의 잠잠의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에서 이 본문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33절과 34절의 분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어디 들어있죠? 33절 가운데 딱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절과 장의 구분은 그 후대 사람들이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들이 이제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장과 절이 때로는 잘 분리된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 볼 때는 그건 안 끊어야 되는데 끊어버렸고 붙여야 되는데 또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논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이 지금 33절을 33절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는 교회의 삶과 같이 예단 교회의 삼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을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냐면 33절에 모든 성도는 교회의 삶과 같이 어디에 붙입니까? 앞 33절에 붙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의 삶과 같이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는 화평과 어떤 질서가 중요하고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식으로 33절을 한 구절을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판과 NASB 판은 이걸 이렇게 33절을 하나를 붙였습니다. 33절을 그렇게 붙였는데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같이 붙인 것은 뭡니까? 33절 후반부와 34절이 연결된다고 보죠. 우리 성경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은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동그라미를 통해서 분리해버렸단 말이죠. 어떤 게 맞을까?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로 분리한 것이 대부분의 성경 번역입니다. 제가 본 성경 번역이 한 이걸 위해서 한 열 몇 개를 찾아봤는데 킹제임스판과 그 다음에 NLT, NASB 이런 번역 외에는 대부분의 번역은 다 우리 성경의 동그라미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유하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식으로 앞에 33절에 후반부를 34절에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의 번역이고 저는 볼 때 이게 맞다고 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게 될 때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 한마디를 떼어서 말하는 것하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과의 차이는 크다는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갑자기 탁 등장했다는 게 뭡니까? 모든 여자는 그죠? 여자는 그냥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요 얘기가 33절 후반부에서 붙였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얘기와 연결해서 이 본문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잠잠하라는 말이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14절,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
자, 30절, 그 다음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시라.
자, 이 잠잠하란 말이 바로 앞에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참 그리스어로 약간 유식을 뜨면서 한다면 이 그리스어로서 잠잠하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28절, 30절 오늘 얘기입니까? 34절 똑같은 그리스 단어예요. 그럼 이 똑같은 그리스 단어로서 잠잠하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 단어로 잠잠하는 소가오란 말인데 28절 교회에서 잠잠하라 명령입니다. 시가토 해서 이 명령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는 것도 시가토 해서 명령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성경 34절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것은 시가토산 해서 이것도 명령어인데 이건 복수예요. 복수니까. 그러면 둘 다 단수 복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 형태가 바뀐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앞에는 뭡니까? 48절에 누가 잠잠하라는 겁니까? 누구죠? 그 동력은 누가 필요합니까? 방언이죠. 방언하는 사람이 막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잘 통역해야 교회에 뭡니까? 유익이 되죠. 그런데 막 블라블라블라 해서 막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이 교회에서 뭐 자기의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은사를 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뭡니까? 잠잠하라. 시가토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40절은 또 뭡니까? 만일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건 뭐죠? 예언이죠. 이거 보시면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막 풀이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시끄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은 차이가 다 알다고 난 때로는 목사님이 자기가 뭔가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제일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도 잠잠해서 이게 혼란스럽게 교회 안에서 어떤 논쟁과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통역하는 예언하고 방문할 때 통역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면 잠잠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런 문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잠잠하듯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여자 자체가 교회에서 조용해 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여자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왜 여자한테 이렇게 남냐고 왜 여자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이거? 왜 그렇죠? 여자가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자가 문제가 없으면 바울이 구태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1장에 보면 17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예언할 때 뭐 완전히 막 붕붕 뜬 사람들 있죠. 한번 난 하나님이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근데 이런 식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아마 이 교회에 여성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특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여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 마음과 동의 무질서가 특별히 여성들에게서 많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다음 쫙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질서하고 이렇게 품위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35절이면 뭐가 나오십니까?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자,
것이라.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배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 배웠다는 것은 예언과 방언의 문제는 아닐 것 같죠.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문제도 일단 11장에 보면 있다고 보지만 그는 여기에서는 배운다고 한단 말이죠. 배운다. 저도 이걸 제일 처음에 잘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배우는데 왜 시끄럽게 할까? 왜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배운 데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로,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런 말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충격적인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수치일까?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고 볼 땐 또 뭡니까? 배우는 걸 넘어서서 뭐죠?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느낌이 들죠. 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참전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막 섞여 있다고 보죠. 예언의 문제도 있고 배우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도가 이렇게 잠잠하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결국에서 질서를 따라 침묵하라는 것이고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뭡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자한테 안 가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종든 자유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누구의 어떤 그 차별 없이 간다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막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잠잠하라고 하실 때 배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제가 그 이번에 읽은 그 글이 그 아까 말씀 베일이라는 사람이 책이 뭐냐면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대한 문예 사회 문예 뭐 무슨 연구해서 했는데 정말 이제 재밌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는 데서 이 사람이 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러저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제 바울의 이 텍스트를 보면서 앞에도 나왔죠. 그러면 제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7장 4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렇게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예?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하지 싶으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편이 모든 걸 다 주관하지, 여자는 이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해서나 어떤 권리나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여성들에 대한 좀 뭔가 낮게 얘기한 것 같지만 계속 이런 식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잣대로 갖고 자꾸 봐서 그렇지 그 시대로 볼 때는 바울은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 7장에 보면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한 사람, 독신, 이혼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그 시대의 얘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땐 간단하게 머리를 가리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게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의지를 피우는 문제를 한다면 이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읽은 이제 그 11장 8절에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한 다음에 또, 남자도 여자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 얘기를 자꾸만 풀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앞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얘기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예언자들의 몇 명의 여자들이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만한 이 성령파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이들의 문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머리에 대해 수건을 쓰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한번 제가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16장 19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16장 19절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여기에서 무난에 대한 얘기하면서 등장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은 뭡니까? 방식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몇 군데 등장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뭐가 등장합니까?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부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필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 문제를 썼을까? 아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성들이 너무 큰 소리를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성령의 어떤 조금 말하면 도취대수를 보이고 그 시대에 어떤 영지주의의 어떤 물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것들을 너무 주장함으로써 이 막 움터오는 이 작은 교회가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본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 본문에서 아예 그냥 늘 쓰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대신에 아예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이 이 성경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죠. 사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더라. 이게 보면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이 부인이 훨씬 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이 아볼로는 굉장한 학자거든요. 구약성경 학자인데 이 사람을 가르칠 정도니까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 이래야 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미 사도행전부터 아볼로를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는 것이 공적인 지위를 말하고 공적인 어떤 역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뭐 교회에서 뭐 가르치지 마라 하는 이런 얘기들은 또 바울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것을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부가 먼저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재성들이, 여성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몇몇 사본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사본이란 것은 계속 뺏겨오니까 뺏기는 가운데 아 이거 바꾸자 하고 남자들 중에서 너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하는 킹제임스판이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바꾸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를 보시면 뉴 킹제임스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판도 킹제임스판, 뉴 킹제임스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번역 역사에도 항상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것을 전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여기 보면 어느 성당에 갔대요. 그 성당에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아랍어 설교를, 이 사람은 그 동네 굉장히 익숙한 뭐 모든 언어를 중동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했는데 남녀 사이에 1m 80대는 이 칸막이가 있고 여자, 남자가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대요. 자기가 지금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단순한 구어체 아랍으로 설교를 하는데, 근데 여자들이 가끔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서, 설교자가 지금도 한 시간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집중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여자들이 집중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설계하는데, 여자들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설계하는데, 막, 옆에서, 저 하고, 그래서, 와, 이러는가 싶어서, 자꾸만, 여자들은, 이거 보면, 여자들은 집중력이 금방 사라졌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여자들 사이에 대화가 흘러나왔다. 때로는 말소리가 너무 커서 설교자의 말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교회 원로 중 한 명이 일어나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시오 라고 외쳤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예배를 결속할 수 있었다. 한 10분 후에 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됐다. 나는 안디옥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주 4세기에 후반에 유명한 교우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사람이 안디옥 대성당에서 쓴 글을 소개를 합니다. 그죠?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방금 얘기는 자기가 직접 설교한 것이 최근의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글을 보니까 4세기 후반에 안디옥 대성당에서 크리소스모 토모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글 쓴 얘기를 소개합니다. 4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여자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 잠잠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속에서 큰 소리가 나고 막는 소란과 수다가 있으며 이곳 즉 대성당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게 되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시장이나 목욕탕에서보다 여기서 더 말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이곳에 놀러 온 것처럼 모두가 유익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열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혼란하다. 그들은 조용하지 않으면 유익한 것을 조금 더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강론 설교가 그들의 대화에 방해를 받아 아무도 말해진 내용에 신경 쓰지 못할 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리는 말하기를 자기가 제일 처음에 이 그리소스모스의 4세기의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설교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아, 그리 맞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리 시끄러워? 얘기하는데 계속 시끄럽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제, 그렇죠? 너무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결국이 뭘까?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는 여자들에게 누가 따라옵니까? 아기. 그죠? 젊은 대부분 사람들, 아기가 따라오니까, 이 아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꽤 많죠. 뭐,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이 문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알아듣지만 설교한 사람이 구어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구사 능력은 설교 단어는 많지만 듣는 사람은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구 같은 사람은 막 좀 어려운 말을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딱 듣습니다. 듣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재미없네. 그거 안 들리니까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 여성들의 이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고 특별히 공부를 안 시키죠. 여성 여자들은 막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지식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가지고 쓸데없이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드라마부터 막 얘기를 하면 와 가다가 또 그것을 재밌네 하고 들어오고 또 뭐 한번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집중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학력과 이런 언어의 구사 능력 때문에 그런 이제 여성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벨링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서, 남성과 여성 예언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합니다. 모두 동시에 예언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조용해라. 잠잠하라.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 남성을 둔 기혼 여성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좀 모르는 것이 있고 좀 이게 좀 안 들리더라도 거기서 막 말하지 마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시끄러우니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 벨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는 잠잠해 있으라는 것은 결국에서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도 아이도 있고 뭐 항상 아이들 여자들 밑에 있지 뭐 남자들한테 가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있고 아까한 대로 이렇게 이제 칸막이 딱 쳐 있고 남자 여자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리는 세 집단을 설명한 다음에 구슬 문화가 지배하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결국에서 여성들의 모임에서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더 잘 흡수하거나 잊지 않으려고 듣는 것을 특별히 말로 나누는 습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적지 않습니까? 뭐 요즘 녹음까지 하는데.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잊지 않은 방식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그 설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듣고 그게 뭐라는데?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걸 자기들에게 기억하게 한다. 이런 방식의 얘기도 벨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범주의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언을 서로 먼저 하려고 갈등이 있는 문제.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런
되새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구한 것이 무섭고, 믿고 다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면서 안전하라.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얘기는 이번에 처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는, 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현대에서만 생각하지,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었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가장 기본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유익, 이게 바울의 모든 얘기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중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는 고기도 안 먹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뭐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라 11장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본받으라는 말은 내가 뭐 아주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특히 마음과 예언한 사람과 함께 여기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잠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걸 우리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뭐 교회에서의 복사와 장로의 직책에는 여자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새롭게 봐야 되는 문제로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복음의 유익이라 한다면 복음의 유익의 문제를 따진다면 오히려 이 얘기를 교회에서 여성의 적극적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이 유익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뭐 여러분도 다 이제 한 40대 이런 분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다시 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떤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등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나 하나.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그다음 이건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여성들이 굉장한 복음의 뭡니까? 걸림돌. 오히려 이것이 더 훨씬 큰 걸림돌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복음의 유익과 활력을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바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나는 몇 가지는 있죠. 첫째 가장 문제는 아까 한 대로 성경 해석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뭐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얘기 등장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고 그래서 그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를 갖고 요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죠? 요 설명의 문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은 이 기본적인 흐름에서는 나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의 문제도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가 내린 답은 겁니다. 바울이 그걸 구약 성경을 갖고 인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역사가 왜 옛날에 아담이 했던 범죄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 형식은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는 그걸 능가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 옛날에 아담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와는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저는 그게 그 복음의 원리에서 바울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본문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것이라고 보죠. 어쨌든 이 긴 얘기입니다만은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굉장히 향명 높은 이제 구질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교회에서 이제는 잠잠하지 않죠. 잠잠하지 않는데 잠잠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 성경과 우리의 이 근데 모순이 있고, 그래서 왜 교회는 권사를 막아 세우는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바울의 그 중심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잘 살펴가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립니다.